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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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얼굴이 많이 환해지셨어요? 받는 기적이 있고 주는 기적이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받는 기적, 우리에게 받는 기적을 주시지만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주는 기적의 주인공이더라. 그거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죠? 그래서 어떤 분이 설교하시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요약한 적이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고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있다. 여기 앞에 처라고 붙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혼자 먹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먹이시고 주시고 나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가 받는 기적도 기적이지만 나눠주는 기적을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 주니까 누구는 받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받아만 먹고 사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말고 먹이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지난 주간에 월화수 목회자 계속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제가. 어디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죠. 지난주 주부에다 내고 갔는데 월화수 갔다 왔습니다. 그 두바이 저 중동에 있는 두바이에 계신 신철번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100명도 채 안 되는 교회, 싸우고 찢어진 교회에 가셔서 지금은 이 교회의 교인이 1,500명이 된다고 합니다. 두바이에서. 두바이 아시나요? 두바이? 뭐, 그 교인이 많은 것도 놀라운데 이분의 그 말씀이 더 놀라운 거죠. 이분은 2년에 한 번씩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초대해서 정말 극진하게 대접하신답니다. 정말 극진하게 대접하시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지식도 채워주시고 도전하시고. 얼마 전에는 세계의 목사님들을 초대하셨답니다. 목사님들을 막 초대하지 정말 극진하게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이 호텔보다 음식이 더 좋대요. 그냥 이게 제가 딱 든 생각이 뭐였겠습니까? 나도 한번 초대받아야 될 텐데. 네. 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거지근성이에요. 나도 한번 얻어먹어야 될 텐데. 그 생각이 먼저 들었다니까요. 목사하고 거지는 같은 점이 많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다. 항상 뭔가를 들고 다닌다. 목사님이 성경 들고 다니고 거지는 깡통 들고 다니고 뭐 그런 거죠. 주는 대로 먹고 입만 가지고 산다. 생각해보니까 이게 거지근성이더라고요. 나도 한번 초대받아서 얻어먹어야 되는데. 그 생각 뒤로 다른 생각이 하나 쫓아왔어요. 다행히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초청해서 위로하고 먹일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주는 기적이죠. 우리가 그렇게 크게 하지는 못해도 다만 몇 분이더라도 혹은 우리 교회 찾아오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라도 정말 잘 대접할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게 주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교회 건축 헌금을 모아서 자신들의 교회를 세우기 전에 선교지에 있는 교회를 먼저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들을 축복하셔서 더 큰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런 간증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런 일 하면서 이름 알려지지 않은 교회도 많을 것 같다. 이런 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새빵살이 하는 교회도 있을 것 같다. 그래도 행복할 것 같다. 그러셨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축복하지 않으셔도 주는 것만으로 기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행복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평생 퍼주시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뒤를 따라 바울도 다 퍼주었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인생에 남은 것은 하나도 없는데 아무도 남길 수 없는 것들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에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아무도 남길 수 없는 것들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남겨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뭐 가지려고 막 쌓는 것보다 주고 주고 주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남기게 하셨다는 거죠. 이런 교회 한번 되고 싶으신가요? 이런 인생 한번 살고 싶으신가요? 우리 한번 도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기적의 주인공, 예수. 그게 예수 정신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기적을 하나 일으키십니다. 지난주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떡왕으로,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왕으로, 예수님을 떡왕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어떤 왕이 되신다고요? 물어보는 제가 지난주 말씀을 물어보는 제가 이상한 거죠. 예수님을 떡만 주시는 왕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떡같은 왕이 된다. 아무도 기억 자체를 못하시는구나. 기억 자체를.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을 재빨리 흩으시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로 보내셨습니다. 배를 태우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해는 저물고 배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 그렇죠. 이런 노래 아시나요? 검은 빛 바다 위를 밤배 저 밤배 무섭지도 않은가 봐 한없이 흘러가네. 이런 노래 모르세요? 아, 알죠. 밤배. 이런 낭만적인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바람이 배를 거슬러 불렀다. 그러니까 배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편에서 바람이 이렇게 맞바람이 불어왔다고요. 그러니까 배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애써 노를 저었는데 배가 앞으로 가질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었겠어요. 바람 때문에 힘겨웠고 아마 생명의 위험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밤은 어둡고 가야 하는데 갈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때의 이 상황을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초기 초대 교회들이 당했던 그때의 상황을 상징한다,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박해와 핍박에 시달렸던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힘겨웠던 그때의 모습, 아무리 앞으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었던 상황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참 힘겹게 살았습니다. 인생이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에 찢겨 죽었고, 어떤 사람은 굶어서 죽었고,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대가였습니다. 인생이 앞으로 나가질 않는 거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인생이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사방에서는 예수를 포기하라는 소리가 거친 바람처럼 들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타콤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지하교회들. 얼마 전에 우리 제가 아는 목사님이 터키를 갔다 오셨는데요. 터키의 그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그 지하 땅굴로 되어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고 로마 군인들이 올 때마다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가보지 않아서 뭐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목사님 말씀이 지하 11층까지 허리를 굽히고 지하 11층까지.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 아주 아주 감격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목사님, 지하에 그 막 들어가니까 거기에 세례탕이 있었어요. 거기에 신학교도 있었어요. 바람 때문에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을 때, 박해 때문에, 핍박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목숨 걸고 믿어야 하는 그때에 사람들은 땅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하고 같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48절 말씀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며.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지나가려 하시며. 또 이거에 시험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나가려고 그러시나. 지나가려고. 근데 그거는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이 지나가신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뒤에 옷자락만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나가셔야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나가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 같은 인간들에게는 눈길을 주셔서는 안 되는데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걸어오신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실 거라고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49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유령이다! 제가 이렇게 좀 재밌게 하려고 할 때는 좀 웃어도 주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게 유령밖에는 안 되는 거죠, 유령밖에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0절에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곧 재빨리 immediately 말씀하셨다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도 하나님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었죠? 바람도 심하게 불었으니까 아마 사람 알아보기는 힘들었을 텐데요.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 겁니다.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령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무리 예수님같이 보여도 그건 유령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틀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는 못 오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배에 오르시고 바람은 그쳤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바람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은 여기 오실 수 없다. 우리는 배 한가운데 있고 바다 한가운데 있고 우리는 배를 타고 있고 바람은 이렇게 불고 있고 날은 어둡고 유령이면 몰라도 예수님은 못 오신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바람을 뚫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는 땅으로 굴속으로 숨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찾아와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핍박과 박해의 정중앙에 섰던 교회들,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어서 땅속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교회들, 아무리 애를 써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배. 여러분 인생 같으신가요?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도대체 앞으로 갈 수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앞이 생각되지 않는, 상상도차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인생의 바람은 붑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너무 깊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바람이 너무 세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이 앞으로 나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놈의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말입니다. 이 말은 고쳐야 돼요. 하늘이 무너져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다. 이게 신앙적인 말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유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관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놓으시라고요. 인생의 바람이 아무리 심해도 주님께서 걸어오신다, 그 마음으로 마음을 평안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나치셔도 되시는 분이시고,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지나치셔야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우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바람 부는 인생,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배 같은 우리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지금도 예수님은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결코 여러분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주님은 나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두 가지 기적을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남았습니다. 끊임없이 주는 기적, 지나치지 않는 사랑의 기적.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요, 꼭 저희 어머니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머니 같지 않으십니까? 끊임없이 주시고 한 번도 나를 지나치지 않으시는 어머니.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늘 내게 다가오셨던 어머니.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어머니는 관념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관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실제인 것입니다. 이어령 선생님께서 쓰신 어머니의 여섯 가지 은유 있나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머니와 책. 나의 서재에는 수천 수만 권의 책이 꽂혀 있다. 그러나 언제나 나에게 있어 진짜 책은 딱 한 권이다. 이 한 권의 책, 원형의 책, 영원히 다 읽지 못하는 책, 그것은 나의 어머니다. 그것은 비유로서의 책이 아니다. 실제로 활자가 찍히고 손에 들어 펴볼 수도 있고 읽고 나면 책꽂이에 꽂아둘 수 있는 그런 책이다. 나는 글자를 알기도 전에 책을 먼저 알았다. 어머니께서는 내가 잠들기 전 늘 머리맡에서 책을 읽고 계셨고 어떤 책들은 소리내어 읽어주시기도 했다. 중간에 좀 생략하고요. 조금 자라서 글자를 익히고 스스로 책을 읽게 되고 몽땅 연필로 무엇인가 쓰기 시작한 뒤에도 나에게는 언제나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는 책 한 권이 있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담긴 근원적인 그 책 한 권은 지금도 나를 따라다닌다. 그 환상의 책은 60년 동안의 수천 수만 권의 책이 되었고 그 목소리는 나에게 수십 권의 글을 쓰게 하였다. 빈약할 망정 내가 매일 퍼내 쓸 수 있는 상상력의 우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자음과 모음을 갈라내 그 무게와 빛을 식별할 줄 아는 언어의 저울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어머니의 목소리의 그 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머니는 내 환상의 도서관이었으며 최초의 시요 드라마였으며 끝나지 않는 길고 긴 이야기 책이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어머니의 사랑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도 어머니처럼 지나치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